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안나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하셨던 분들인지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이제 저를 편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을 했던 걸 유추를 해보아서 이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셨을 거다. 그러니까 어서 그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종결이 되고 이렇게 자유를 얻고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나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그 과부가 된지 이제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인지 아니면 84세신데 과부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던, 특별히 이제 여자인데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하죠. 특별히 이제 그 아셀지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셀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인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이제 모든 인류가 이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다려서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라고 확증하는 이 노인분들이 특징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의 나이가 84세 혹은 과부로 된 지 8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제 아마 84라는 숫자가 12 곱하기 7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느냐.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7은 완전수를 이렇게 상징하죠. 결국 그래서 84년이라고 하는 그 안나의 그 굴곡진 인생, 그 굉장히 그 험난한 인생, 그리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리고 이 창조 이후로 타락 이후로 그 모든 인류가 대망해 왔던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시간입니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을 어길 것인가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더 이렇게 커 보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는 별로 그 약속의 가치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사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가치가 더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에 뭐 결혼합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남녀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쳐보시죠. 그런데 매일매일 본다면 사실 그 약속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매일 보니까. 매일. 그런데 우리가 뭐 내년에 혹은 뭐 3년 후에 결혼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게 돼서 서로 외국에 한 명이 외국에 나간다든가 해서 멀리 떨어져서 못 보게 되는 상황이면 그럴 때면 더 약속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민도 더 되겠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라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부재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속의 가치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까요? 앞에 옆에 있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다. 그런데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이렇게 주지요. 마리아가 굉장히 받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처녀로서. 그런데 마리아가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수납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가브리엘이 떠나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항상 이렇게 마리아 주위를 이렇게 떠돌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혹은 마리아 주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다가, 마리아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비난할 때, 가브리엘이 짠 나타나서, 얘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아주 그 귀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증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어떻게 했죠? 천사가 떠나가리라.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마리아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마리아에게 닥친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나 큰데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억울한 현실입니다. 오해받는 현실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야, 너희가 그 어디 어디에 가서 그 말구위에 놓인 그분을 경배해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리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확언해 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가기 쉽게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목자들이, 제가 목자라면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위기가 닥칠 때 혹은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이 오해할 때 아니면 이때는 좀 가만히 있다가 한 30년쯤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바로 그 목자요 그러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하죠? 20절 말씀 보시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속절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시죠. 헤롯 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또 갈릴리까지 그렇게 피난을 가시죠. 이들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이렇게 도상으로 이렇게 떠나던 그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에서 말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시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이제 저물러서 어디 이렇게 유하면서 식사를 하게 돼서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눈이 떠지시죠. 아,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속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던가 얘들이 내 제자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장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되시죠? 사라져서 안 보이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감당 못할 큰 약속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다음에 어떤 언약을 주신 다음에 왜 그들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으로 내버려 두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도 마찬가지죠. 이거 뭐 정확히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이 생각은 제 생각이 아니라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강선 목사님께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네 여기를 왜 보고 있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바라봤던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확고한 부활의 증거여 우리 신앙의 대상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빈 하늘입니다. 허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확실한 증거가 아닌, 확실한 어떤 그런 보장이 아닌 애매하고 막연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현실 가운데 그대로 두실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한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었던가요? 여기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표현일까요? 또 안나는 선지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나의 행적을 보면 안나가 선지자여서 뭐 특별히 선지서를 쓴 것도 아니고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한 게 없어 보여요. 그냥 평생 기다린 것밖에는 없어 보여요. 과부로 그냥 평생을 산 것밖에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시몬에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다, 선지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또 뭐 막연한 빈 하늘을 보고 허공을 보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는 이런 표현 혹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어떠해서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주어진 보상으로 어떤 생겨난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 놓으셨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온 세계 만방에 확장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를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걸 떠올려보면 성령은 그야말로 생령이 아니신가? 바로 살리시는 영이 아니신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게 하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백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공간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있어서 수태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비록 천사는 떠났지만 그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의 마리아의 삶은 이전의 마리아의 삶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르고 오해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는 거룩하고 축복받은 존재야라고 하는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동들이 비록 예수님의 곁을 경배하고 바로 떠났지만 그들은 평생 어떤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신령하고 기가 막힌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산다,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종교성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시험해 봐라. 그래서 길거리를 갈 때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봐라. 그래서 네가 눈을 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똑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저 굉장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순진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전봇대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어디 뭐 이렇게 담장벽에 가서 부딪히고,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닌가,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이렇게 의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그 특별하고 어떤 그런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경험 속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하고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 끝나고 점심을 뭐 먹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 삼겹살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라고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굶으면서 지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준 박사님이란 분이 신앙의 둘이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신령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신령한 생활이라는 것은 경건한 모양을 내고 사는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캄캄함이 없고 사특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비밀을 아는 자로,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기다려야 되고 뭔가 확실한 보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긴장과 즐거운 긴장이지, 어떤 그러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 자연스러움, 인생의 애매모호함을 견디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열지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시내산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지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며칠 동안 안 내려오지요? 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확실한 것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바로라고 하는 확실한 신의 형상을 보고 살았습니다. 실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는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거짓이 됐건 어찌 됐건 그걸 섬기면서 확실히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앞에서 살았거든요. 확실한 어떤 애굽의 권력 체계와 확실한 애굽의 경제 제도와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지언정 확실한 어떤 그런 그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시절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게 너무나 없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먹을 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지도자마저도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들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애매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힘들게 그 탈북을 하신 그 새터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시고,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이 북에서의 삶보다 이 남에서의 삶이 훨씬 낫죠. 그런데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자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어떤 이 애매모호함을 견뎌야 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어떤 당이 더 이상 나에게 지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도 무언가 어떤 다윗 왕 때처럼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좀 성전도 짓고 좀 회복하면서 좀 사나 싶더니 그리스가 일어나면서, 알렉산더가 일어나면서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리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좀 살만한가 싶었더니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들을 더욱더 옥죄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절망과 한탄의 소리가 그들의 역사 전체에서 수백 년 동안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끝까지 밀고 가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율법은 지키긴 지키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긴 가지되 그리스의 그리고 로마의 세속적인 권력에 우리가 결탁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협조하면서 우리 민족의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다림을 대체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 자체에 대한 충성과 전통으로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을 대체해버린 사람입니다. 우린 율법을 열심히 외우고 있으니까, 우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우린 율법에 대한 좋은 멋진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 당시에 쿰난 공동체 혹은 SNF라고 하는 또 소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너무 그냥 이 세속 사회가 그냥 보기 싫다. 더 이상 이 권력도 싫고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는 것도 싫고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수도 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살련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자신들의 공동체와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의식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그들의 내면 속으로 침잠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 텅하니 비어있는 것 같은 것,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이 의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다 끌어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고정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또 그리고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아마 사사기 8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기드온의 에봇을, 기드온이 입었던 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애매모호한 현실보다 눈앞에 있는 영웅의 옷조가리 따위, 눈앞에 있는 영웅의 이 소유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붙잡을 더 큰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음란하게 기드온의 옷을, 에봇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기독교 신앙을 눈에 보이는 특정한 어떤 것으로 고정화시킨다면, 형상화시킨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특정한 권력으로 기독교 신앙을 국한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특정한 나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으로 기독교 신앙을 국한시킨다면 그것이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한 역사나 지역이나 인종이나 그것의 신앙을 국한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시려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의 인생 연수에서 드러나는 84년, 그녀의 인생 전부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아닐까요? 어서 자신을 편안히 놓아주십시오 라고 바랬던 시몬의 굴곡진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굴곡진 인생을 기다릴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째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사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어떤 낙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들어서, 그런 기다림을 들어서, 그런 애매모호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세상이 확언할 수 있고 세상이 채울 수 있는 기대와 소망,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형상은 그런 것 따위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가르침이 왜 틀린 가르침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가르침이 왜 잘못된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신앙을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적인 의미로 성공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게 된다는 따위로 신앙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신앙은 인생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세속적인 확실성과 세속적인 어떤 분명함과 세속적인 자랑과 세속적인 그 어떤 좋은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나와 시몬의 인생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인생으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끌어안으신 그 생은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입니다. 애매모호하고 희노애락이 겹쳐있고 무로 시작해서 무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허무의 공간 비어있는 하늘 아래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 자체를 근본 원리로 보는 어떤 노장사상이나 불교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 이 애매모호한 공간은 이 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놓여진 그분이 허락한 그래서 그분과의 역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우리의 예수 안에서의 인생이라는 춤이 공연되었고 공연되고 공연될 빈 무대입니다. 무대가 비어야 거기서 배우가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 성부 하나님을 향한 춤을 춥니다. 내가 그분을 향해 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종말될지 모르지만 끝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이 애매모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이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빈무대에서 멋진 정말 아름다운 최고의 공연을 펼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신앙의 춤을 춥니다. 또 우리 홀로 추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옆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네가 쳤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 네가 이 대목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해 주시는 멘토이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신앙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은 참으로 멋진 춤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서 멋진 신앙의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기예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안고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허무한 대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허무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 없으며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같이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금방 흘러가는 그런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을 품어 안으시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뚜렷이 어떤 목적이 주어지지 않고 뚜렷이 어떤 비전이 주어지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증거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이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삶을 끌어안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